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호자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에베소서 6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6장은 에베소서의 마지막 장이고 6장 10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영적 전쟁의 내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는 또 이야기고 또 기억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금요 예배 때 이 6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저와 같은 이런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걸 잠깐 좀 복습하면서 그리고 오늘 11절 12절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째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 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하겠습니까? 날마다 강해지는 법, 주님께서 이미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생활하는 것.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내가 말씀을 보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은 내 영혼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수십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심지어 주일학교 출신으로 모태신앙으로 혹은 기독교의 3대, 4대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이랄지라도 혹은 목회자랄지라도 혹은 직분을 받은 자라도 신앙의 연수와 직분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또 말씀을 보는 시간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는 영적인 아기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청년이라고도 사실 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떠먹여주지 않으면 스스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영적인 홀로서기가 돼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 아기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자기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의 연수는 정말 수십 년 자랑할 것이 많지만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습니다만 여전히 홀로 말씀을 떠먹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아기의 신앙에 머물러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기도란 것은 자연스러운 하나님과의 대화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무시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했으니까 저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냥 뭐 길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걸으면서 혹은 또 일터에서 때마다 무시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도 태반은 영적 아기입니다.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고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날마다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장로님 죄송한데 요 키보드 이따 다시 켜주시겠어요? 의지가 좀 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권면했어요. 실상 우리는요 날마다 강건해져야 합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분명히 신앙 5년 차, 10년 차에 해당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지금 막 시작해도 한 달만 지나면 제가 권면하는 내용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0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십시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을 낼 수 있다면 10분을 더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1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아침에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갔는지 하나님 앞에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신앙의 5년, 10년 차도 아니에요. 1년 차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경건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적 악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잘 티가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삶에 문제가 나타나거나 혹은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영적 악의들은 반드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울 수밖에 없거든요. 먹여달라고, 날 좀 봐달라고, 날 좀 사랑해달라고, 내가 여기 있다고, 너무 힘들다고. 그렇지만 영적 청년의 상태만 일러도 그러지 않아요. 인생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혼자 말씀을 떠먹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강한 교회인지 아니면 그 교회가 약한 교회인지 보는 것은요,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자가 큰 영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성도들의 전체의 합을 놓고 봤을 때 영적 아이와 영적 부모의 비율 중에 영적 부모의 비율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것이 영적으로 강한 교회예요. 그렇지만 스스로 말씀을 떠먹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아기들이 더 많은 교회는 연약한 교회일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코너스톤 교회는 어느 교회일까요? 저희 교회가 한 지금 이제 내년 장도 되면 이제 창립 10주년을 향해 달려갑니다만 제가 목회자의 양심으로서 저희 교회를 돌아보면 저희 교회는 영적 부모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지금 계속 저희 교회는 어쩌면 10살 정도 된 정말 이제 조금씩 걸어가면서 영적인 청년기,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아닌가 싶어요. 그 말인즉슨 우리들도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 앞에서 강건하여 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불가능한 명령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도무지 하지 못할 방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요 그렇게 막 큰 결단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요즘에 뭐 사람들이 드라마 뭐 시리즈를 하루 만에 끝내는 모임들이 있다 그래요. 뭐냐면 드라마가 한 편에 한 16부작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를 날 딱 정해가지고 1부부터 16분까지 드라마 먹고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하루를 그렇게 같이 보내는 동호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도 하루를 그렇게 투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고 살아요. 그렇죠?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피곤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정말 시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아침에 10분을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그분에게는 분명 제가 삶의 주되심을 먼저 점검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안에 주인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지 이미 아침 시간에 다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이미 이 10분의 시간을 드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침에 시작에 10분을 드리고 또 뭐 아침에 뭐 이 성경 읽기가 힘들면 회사에 나가서 혹은 이 가게에 나가서 좀 바쁜 일들을 끝내고서 점심시간이나 그럴 때 성경을 읽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의 1년차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그 10분이 모자르다고 느끼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하고 보내야 할 시간들이 많은데 10분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10분이 15분으로, 20분으로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성경 보는 시간이 10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15분, 20분씩 말씀을 더 통독해가고 또 묵상해가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그 친밀한 시간이 20분씩, 30분씩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러한 시간들이 늘어나는 사람이 바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는 사람이겠죠. 지금 우리가 누가 신앙생활이 좋은가를 판단하는 기준이요 너무나도 많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로 변해버렸어요. 누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가, 누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내는가, 누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됨됨이를 우리가 판단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이요, 친한 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 친구의 집에 가보니까요, 이 친구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부함으로도 잘 사는 그런 것 뜻하는 게 아니라 집을 너무 잘 깔끔하게 해놨어요. 막 이 집 보니까 막 그 부엌에 뭐 그릇 뭐 배치시켜 놓은 거나 아니면 뭐 이 테이블 깔아 있는 거나 보니까 센스가 너무 좋고, 또 음식 내오는 거 보니까 막 음식도 가지런하고 먹음직하고, 아, 이 친구 참 괜찮다 싶어요. 그래서 밥을 딱 먹고서 이 화장실을 딱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2층에서 누군가가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아 하는 비명 지르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친구한테 가서,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저 위층에서 누가 비명을 지르면서 자꾸 노크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 신경 쓰지 말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초대된 사람이 이제 이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해서 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시선이 팔렸을 때 2층에 몰래 가봤어요. 그리고 문을 탁 열어보니까 그 방 안에 누가 있었냐면 그 친구의 어머니가 머리가 정말 이 짐승처럼 산발이 되고 손톱이 막 기른 상태로 얼굴이 밥을 못 먹어서 흉측해진 몰골로 이 방문을 막 두드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에 대한 이미지가, 인식이 여러분 어떻게 바뀌시겠습니까? 아무리 음식이 가지런한 집이고 깔끔하고 깨끗해 보여도요,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은 여러분 그 사람은 존중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런한 모습으로 주일날 예배 나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 볼 때 봉사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남 볼 때 부끄럼 없이 사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내면의 정말 깊은 이곳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주님이 계속해서 날 좀 만나달라고 나와 교제하자고 노크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무시하고서 그냥 사람들하고 겉에만 드러내는 그 생활에만 유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강건하여진다라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나아갑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상황을 볼 때가 그건 것 같아요. 신앙의 본질은 봉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인데, 이것들이 순서가 역전되다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무언가 자기의 어떠한 정체성을 이 안에서 찾기 위해서,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지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에서 오는 기쁨은 가히 비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진짜 기쁨이거든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진정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너무나도 그냥 바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말씀과 기도를 놓쳐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사실 똑같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제가 10, 10, 10 이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한 주 동안 어떠셨어요? 말씀 들을 때는 또 그래 해야지 했지만 또 한 주 살아가시면서 또 그냥 잊은 채 살아가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잊지 마시라고.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방법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2019년이 다 거의 끝나가고 있어요. 이제 2020년을 시작하시면서 나름대로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신 분들도 이미 있을 거예요. 뭐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아니면 뭐 책을 몇 권 읽어야겠다, 아니면 가족들하고 시간을 더 많이 보내야겠다,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이러한 목표를 놓고서 내가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일해야겠다. 그런데 거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2020년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목표가 여러분 어디 계세요? 제가 이걸로 도전 드리고 싶어요. 아침에 10분, 10minute, 아침에 주님과 보내는 그 10분, 달콤한 시간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 10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1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아, 이 10분만으로는 모자르다, 그래서 그 10분이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정말 30분이 되는, 여러분 영적인 부흥의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은요 기본 4시간 이상씩 기도했어요. 4시간 이상 상상이 됩니까?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오전 아침에만 기도한 시간이 4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시간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루터가 그러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에는 정말 영적인 거봉들이 있어요. 고봉들이 있어요. 영적인 영봉들이 있어요. 높은 사람들. 그 사람의 특징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밤 늦은 시간까지 사역하시고서 지칠 수도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들어가셨던 예수님도요. 그의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고 나니까요. 그 지역에 소문이 나서 정말 입추의 여지가 없이 그 베드로의 집을 사람들이 둘러쌌어요. 병자들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늦은 밤까지 그 사역이 진행되었겠죠.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직 미명에 주님은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왜 굳이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강건해지시겠습니까? 다른박질을 하시겠어요? 아니면 뭐 교회 와서 뭐 바닥을 뭐 청소하시겠어요? 봉사하시겠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시간입니다. 2020년도 이제 새로 시작할 때 제가 도전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몇 분이요? 10분을 드리십시오. 10분을.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커피 내릴 정도 하나 딱 내려놓고 빨리 달려가서 무릎 꿇으세요. 그 시간 동안은 딴 거 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필요하면 배우자에게, 아이들에게도 이때만은 나 건들지 말라고. 내가 문을 닫고 저 방에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나를 건들지 말라고. 내가 없는 셈 치고 이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TV를 끄고 그리고 또 뭐 노래소리를 끄고 그 시간만큼은 나를 방해하지 말라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요.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경건의 영향력이 퍼져가게 되어 있어요. 가장 강력한 것은 두 사람이 이상이 함께 기도하는 그것도 필요하겠죠. 처음에는 한 사람이 이렇게 10분 그리고 또 10분 말씀을 읽고 또 10분 정리하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부부가 남편도 그런 습관이 있고 아내도 그런 습관이 되면 나중에 아침에는 잘 못해요. 요즘에 바쁘다 보니까. 근데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만큼은 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 가정에 이 영적인 변화들을 일으켜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영적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이 음식을 떠먹지 못해서 주일날 와서 목회자를 통해서 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한 주일 동안 성경책이 그냥 교회 가방 안에 들어가 있는 성도들의 비율이 80%가 넘어간다 그래요. 80%. 아, 내가 소수가 아니었구나. 안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자꾸만 이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내 안에 있어서 자꾸 사람들과 비교하는 모습들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자꾸 어그러짐이 있을까요?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방황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표류하는 것 같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내가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우리의 인생에 들까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들어가십시오. 깊숙이 들어가십시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 은밀한 곳에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제가 이렇게까지 건면했는데도 아 목사님 저는 못하겠어요, 이거 제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하는 분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뭡니까? spiritual PT 아닙니까? 예, 영적인 PT예요 제가. 여러분 혼자 운동 못하시는 분들 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예, 훈련시켜드릴게요. 예, 그러려고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같이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떠먹을 수 있도록,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영적인 아기가 스스로 말씀을 보고 스스로 기도하면 뭘로 자라납니까? 영적인 청년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영적 청년에서 멈춥니까? 아니요. 여기서 이제 10분 기도하던 것이 20분, 30분, 말씀 10분 보던 것이 20분, 30분, 하루에 주님과 시간을 갖던 시간이 20분, 30분 자라나면서 영적 청년이 영적 부모로, 영적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럼 영적 부모는 누구를 영적 부모라 합니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안에 영적 아기들이 영적 청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거기까지 나가셔야 돼요. 나 혼자서만 신앙생활하고 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에 또 영적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해야 돼요. 더 깊은 차원으로 가면 영적 아기들을 낳으셔야 돼요. 영혼들을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계속 올라가셔야 되죠. 교회가 이런 흐름으로 쭉 가야 되는데 자꾸 이 안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신앙의 1년 차 안에서. 의외로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1년 차에 기본되어 있는 것이 안 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요, 대학교에서 선교단체를 하면서 느낀 게 있었어요. 뭐냐면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신학생 가운데서도 이거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건 뒤집어 보면 우리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영적인 홀로서기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등한시되어 있고 그냥 쉬쉬하고 그냥 바쁘니까 그냥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지 뭐. 그냥 신앙생활 그냥 이 정도면 되지. 아, 너무 피곤해. 뭘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해. 아유, 바빠. 낮에 이 아침 시간에 애들 밥 차려주고 출근하고 준비하기도 힘든데 뭐 이렇게 일어나서 그러나. 그런데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우리 하나님을 honoring 하는,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리는 신앙생활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가장 세상에 때묻지 않은 그 시간, 하루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그 한적한 공간에서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셨던 그 모습, 10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한 분밖에 없으시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하세요. 하세요. 저를 위해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다시 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렇게 해봤더니 정말 제 인생이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게 없으면 2020년도 또 방황하다가 이게 육체의 생각인지 성령의 소욕인지 분별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인생 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자신 있는 삶이에요. 자, 제가 지난주 얘기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교리를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 6장 9절까지 그 실천적인 내용을 하다가 10절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아무리 교리를 알고 아무리 삶으로서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권면해도 신앙생활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 앞에 있는 것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앞에서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에는 이곳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제가 캄보디아 전쟁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내전 이야기? 못 오셨던 분들은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영적 전쟁을 포기하면 그 순간은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고. 그렇지만 그 평화는 무슨 평화라고요? 가짜 평화라 그랬어요. 거짓 평화라 그랬어요.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게 평화로워 보이고 말씀 보지 않는 것이 편안할 수 있지만 그것은 거짓 평화고 가짜 평화예요. 조금만 지나면 그 대가를, 정말 무시무시한 대가를 반드시 치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0절 내용이었어요. 자,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 1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고서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여기 마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요한계시록 요즘에 강의하면서 지난번에 그 추수감사절 당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새벽 때 마귀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디아볼로스. 그래서 devil이라는 영어 단어도 사실 여기에서 나온 거죠. 이 마귀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두 존재의 사이를 파고 들어가서 이거를 갈라내는 자. 갈라내는 자가 바로 이 마귀라는 거죠. 우리나라 이 경주 같은 데 가보면요. 이 불상 같은 거를 큰 돌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불상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신기하잖아요. 뭐 오늘날처럼 뭐 레이저로 돌을 깎아서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이 철이나 이 뭘 이렇게 깎아서 만든 것도 아닌데 그 단단한 바위를 어떻게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멋지게 저는 불상들을 만들었나. 이게 너무 궁금해서 이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단단한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와 바위 사이에 약간 틈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 나무 정을 못 같은 나무 정을 하나 이렇게 탁 박아놓고 그 위에다가 물을 붓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을 먹은 나무가 살짝 팽창하면서 이 단단한 바위가 딱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단단한 바위처럼 굳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약간의 이 사단의 유혹과 간계가 들어와서 이것이 우리 사이를 정말 단단한 것을 깨트려버릴 수도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이 마귀의 관계는 늘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사람을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사람과 경쟁하게 하고 또 저를 나의 원수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도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마귀라는 이 존재는요 사실 독창적이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이 마귀가 역사해 왔는데 이의 전략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간계를 써서 하는 거죠.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단의 이 간계보다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조심하면 내가 조금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이 마귀의 간계를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 한번 이 마귀의 이력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인류의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자가 누굽니까? 마귀였어요.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사라가 아닌 하가를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그 존재가 누굽니까? 뒤에서 역사했던 것이 마귀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받던 모세로 하여금 사람을 돌로 쳐 죽게 만들었던 자도 마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받던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간음을 짓게 했던 그 뒤의 세력은 누가 있었습니까? 마귀였어요. 여러분 마귀의 이력서를 살펴보니까요 이게 보통 이력이 아니에요. 수천 년 동안 한 직종을 종사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다 100세 이하잖아요. 마귀는 지금 수천 년의 이력 동안에 이 한 직종 간계를 펼치는 이 직종을 가지고서 인류를 속여왔으니까 그 노하우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를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간계를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내가 결심하고 내가 어떠한 그것을 무너지지 않으리라라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안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스스로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그분들이 더 많이 무너져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무너진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은 뭐예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뭐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거짓인가?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지금 육체의 생각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이거를 말씀으로 분별해놓고 그 분별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은 지금 여기서 씨름이라고 비유했는데, 먼저 이 씨름은 고대의 레슬링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레슬링하면 마치 이 4년 만에 올리는 이 올림픽에서 선수들이 그 쫄쫄이 타이즈 입고 하는 막 레슬링을 상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 경기 규칙이 있는 레슬링도 보면 막 치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대 1세기에 말하는 이 레슬링은요, 정말 박 터지는 싸움이었어요. 정말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도 됐고요. 정말 이 복부를 치든지 아니면 급소를 때려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제압해서 뼈를 꺾어버리거나 아니면 정말 피를 토하게 하던가 아니면 이 장기를 부셔버리던가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레슬링이었다는 거죠. 고대 레슬링.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레슬링이라는 단어를 오늘 여기서 사용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고 있는 이 싸움은 그러한 살과 살이 맞붙어서 싸우는 그런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라 그랬습니까? 누구에 대한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니라. 펜을 갖고 계신 분은 정사를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통치자라고 정해놓으세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통치자들과 또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지금 이 네 부류가 누구냐면 사단의 졸개들인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 군대를 가보든지요 다 랭크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일 밑에 랭크가 뭡니까? 군대 처음 가면 뭐부터 시작해요? 2등병부터 시작하죠. 2등병, 1병, 상병, 병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사관들, 하사관들 있고 장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관금들 있고 또 이제 장군들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사람들이 다 사단의 나라의 앞잡이들이거든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군가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할 때,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네. 그 사람이 의외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혹은 나를 너무 힘들게 했을 때 그리고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 사람을 demonize, 저 사람은 지금 마귀와 한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대적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서 복음서로 들어가면 이게 맞아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원수들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나를 비록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심지어 막 분을 일으키게 만들고 나로 정말 살지 못할 정도로 나를 막 짓누르는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이 사람이 진짜 나의 에너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대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싸울 대상은 누굽니까? 이 사람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누구예요? 디아블로스,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비록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정말 눈물 흘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을 불쌍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뭐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지 모르는구나. 주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가 오늘 이 12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싸우는 이 전쟁이라는 것,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일 진짜 교회에서 가관이 언제입니까? 교회가 딱 분열로 나눠졌는데 이 강대상을 이 기준으로 왼쪽에는 막 목사님파, 그리고 또 이쪽에는 이제 장로님파 앉아가지고 서로 막 마귀라고 막 서로 막 싸우고, 예. 새벽 예배 나와서 오자마자 막 서로 막 싸우는 모습 보면 뭐가 잘못됐어요? 피아 구별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피아 구별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대신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서 강하게 싸우셔야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의 주적은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읽었던 이 12절에는 이 마귀들의 앞잡이들, 사단의 졸개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게 11절에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전신갑주예요. 근데 이 표현은요, 사실 헬라어를 보면은 우리하고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가 행군 나갈 때 무슨 군장 맨다 그럽니까? 부분 군장이에요? 아니면 뭐예요? 완전 군장 메고 가죠. 뭔지 아시죠? 20kg짜리, 뭐 총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만, 다 메는 거예요. 막 그 안에다가 막 뭐 갈아입을 거 다 넣어놓고, 뭐 수통도 넣어야 되고, 물도 가득 채워서 막 넣고, 넣을 거 다 채워가지고 20kg 넣는데, 요령 있는 그 군인들은 거기다가 그런 거 안 넣고 막 신문지 채워놓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다 대가지고 놓고서 이제 총을 메고서 이제 가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뭐예요? 완전 군장을 메라는 거예요. 완전 군장을. 총만 드는 게 아니라요, 이 헬멧도 써야 되고요, 필요한 이 탄피도 차야 되고요, 정말 수통도 들어야 되고요, 가방도 들어야 되고요, 군화도 메야 되고, 이 잘 뜰 때 바지 안 떨어지게 이 허리띠도 혁띠도 메고 가야 되고요.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구원의 투구를, 의의 호심경을, 진리의 허리띠를, 복음의 신발을, 믿음의 방패를, 그리고 성령의 말씀, 즉 성령의 검을 들어라. 완전 군장을 메라.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은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속인 이력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내가 한번 이겨보리라.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느낌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요, 오늘 너무 컨디션이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오늘은 좀 전쟁이 잘 되겠는데? 그런다고 해서 전쟁에 승리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훈련을 잘 해놓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무기를 우리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뭐하라고 되어 있어요? 입으라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개역 개정으로 보면 바뀌어 있는데, 이거를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리앙스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이 무기들을 집으라는 거예요. 잡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무기고에서 그 무기고를 활짝 여시고 이 우리가 필요한 그 무기들을 주시려고, 공급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들을 뭐 하면 돼요? 잡아서 보급받고 입으면 되는 거예요. 군복이 필요한 사람은 군복을 입고, 이 탄이 떨어진 사람들은 탄을 잡고, 칼이 필요한 사람은 칼을 잡고, 방패가 필요한 사람은 방패를 잡고, 허리띠가 없는 사람들은 허리띠를 메고, 주님이 계속해서 무한한 그 군수품들을 공급해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군대 갔는데, 아, 난 저 필요 없다. 난 건빵이나 주십시오. 난 땀 피는 거 없습니다. 그 군인은 어떻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100% 죽지 않겠습니까? 총도 안 들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겠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감당하는데 이 무기를 안 잡고 이 전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지금 육체를 그냥 어떤 영혼으로 지금 놓고 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영적인 무기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무장이 돼 있으세요? 지금 막 구원의 투구 잘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막 헷갈리시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방패 잘 들고 계십니까? 적군이 막 불화살을 쏘아가지고 염려의 불화살, 불안의 불화살, 걱정의 불화살, 2020년은 어떻게 살아갈 거냐? 어디서 뭐 그걸 마련할 거냐? 막 불화살 쏘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이거 막고 계세요? 지금 막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도끼를 들고 오고 있는데 이거 맞서 싸울 이 말씀의 검 잘 붙잡고 계십니까? 막 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거짓말로 표현하고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으셔 할 때 아니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랬어. 나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긴다 그러셨어.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그러셨어. 이 말씀으로 쳐낼 수 있는 이 공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한다라는 이 표현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서 이 대적한다라는 이 표현은요, 여러분 마치 이 어렸을 때 그 유치원 애들이 요즘에도 그거 하는지 모르겠어요. 손에 손을 잡고 그거 해보셨어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해보셨어요? 그 게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집에 왜 왔니 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뒤로 돌아가죠. 영적 전쟁이요, 대적한다는 게요, 내 영역을 지키는 그런 수동적인 지금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땅만 잘 지키면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한다는 것은요, 적극적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의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목적은 생존이 아니라 주님 앞에 승리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총사령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전쟁 보고서를 드릴 거예요. 주님, 제가 이 2019년 12월 13일 금요일 이 영적 전쟁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서 내가 그 금요일 찬양 예배 가기 싫었지만 내가 그래도 주님 예배 은혜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리고 가서 기도하고 주님 내가 승리했습니다. 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전쟁 보고서를 보실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 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전쟁 보고서를 잘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 전쟁 보고서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군수품이 무한으로 공급되고 있는 이때에 제가 얘기 드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가 뭐라고요? 잡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입고 취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영적인 아기,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와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영적 전쟁으로서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영적 홀로서기를 해야 된댔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가십시오.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의 이 적군인 마귀는요 휴가가 없어요. 그리고 제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싸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는 한때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서 이 마귀를 정말 짓눌렀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싸움에 이기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군대 입대한 이 초년 병사들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전쟁 한두 번 이겼다고 호들갑 떨다가 날아오는 이 총알 맞고 죽는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전투는요,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승자는 최후에 웃는 자가 승자인 거죠. 한두 번 전투에서 이겼다고, 한두 번 내가 이거 마귀를 내가 짓밟았다고 승리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마귀는 휴가도 없고 제대도 안 한다니까요. 지금 한두 대 우리한테 얻어 터져도 다음날 되면 또 힘을 얻고 마귀도 와서 또 공격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우리를 놓아줄지 모르지만. 그래서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치열한 삶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삶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할 필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십시오. 자,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단어들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 쓰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씨름은 이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씨름은 이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 이랬어요. 다시 강조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저와 같은 목회자, 풀타임 사역자들 혹은 교회의 중직들만 하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가장 어린 아이도 이 영적 전쟁 중인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영적 전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데 군대에 갔더니요, 어떤 병사가요,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전지가 있었는데 이걸 지키다가 날씨가 막 추워지고 너무 힘들고 이 전쟁이 오래되니까 아, 나 전쟁 안 해 하고 총을 버리고 이 헬멧도 다 던져버리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적군이 그것을 알고서 글로 쳐들어와서 그 옆에 있는 그 병사들까지 다 피해를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에서 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치라는 것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내가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반드시 그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 내 옆에 있는 저 장로님, 권사님,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저분들이 넘어지면 누가 결국에는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달려가서 빨리 그 사람 고쳐줘야 돼요. 같이 울어주고, 같이 감싸주고, 상처를 애엄해주고,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필요하면 어깨에 매서 같이 좀 안전한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전우회죠, 전우회.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넘어지면 결국엔 누구도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이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씨름이 바로 이거죠. 이것은 나의 레슬링, 나의 배틀, 이것이 아니라 our battle, our wrest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씨름이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제가 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이 군수품을 한 가지씩 이제 볼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말씀 곧 하나님 성령의 검, 이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이제부터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정말 이러한 것들을 짚고서 무장이 되어 있는가, 내 무장 상태를 보셔야 돼요. 무장 상태를 잘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정말 바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요, 영적인 군사로 또 영적인 부모로 자라가십시오. 신앙생활의 연수를 자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시카고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렇게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금요예배 오실 정도면 그 정도의 마음은 이미 다 있으시다고 믿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영적인 전쟁을 위한 완전 무장을 여러분 꼭 받으시고 입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날마다, 제가 권면했습니다. 아침에 몇 분이요?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10분씩 기도하시고 시간이 되시면 말씀 보시면서 그렇게 꼭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